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경배와 찬송을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며 또 이 시간도 부족하고 무익한 종을 단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지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몇 마디 바르게 해석하며 증거케 하셔서 기록된 책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마음에 다시 새기며 복습하게 하시고 또 믿을 것을 믿고 또 행할 것을 행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지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22편 말씀, 예루살렘을 사랑하며 축복함 본문의 내용이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제목을 그렇게 붙여봅니다.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고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의 표제어도 정통신학, 개혁신학에서는 그것도 원문의 뜻을 나타낸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해하는 줄 압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것이 본문처럼 그냥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시,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절을 보십시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구약시대의 성막이나 성전은 여호와의 집이라고 불리었습니다. 성막도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 또 성전도 물론 여호와의 전, 전이라고 우리말에 번역한 전은 집이라는 말입니다. 베이트라는 우리말에 집, 여호와의 집, 그건 여호와의 전, 성전, 거룩한 집, 여호와의 집이라고 불리었습니다. 다윗 시대에는 아직 성전이 세워지기 전이고 성막이 방치된 채로 오래 있었다고 보이는 시대인데 다윗은 왕위에 올라와서 통일왕국의 왕이 된 후에 성막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왔습니다. 법궤를 모셔와서 거기에 장막을 쳤다. 사무엘하 6장 17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법궤와 그것을 위해 친 장막, 그 장막도 여호와의 집, 다윗이 범죄하고 아들, 첫 아들이 죽고 그 다음에 죽었다는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죽었다는 말을 듣고 그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는 아직 성전이 없고 그가 친 법궤의 장막, 그것을 가리킨 여호와의 집이라고 표현한 사무엘하 12장 20절의 말씀이나 시편 27편 4절이나 26편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집, 혹은 주님이 계신 집, 다윗의 시에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그 법궤를 친 장막을 가리킨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다윗은 혼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뿐 아니라 서로 권면하여 올라가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사람들이, 원문에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혼자 예배당 가는 게 아니라 아내도 자녀들도 아들도 우리 예배당 가자, 남편도 아내도 식구들도 또 주위에 친한 사람이 있으면 같이 가자. 참 좋은 일인데 예배당에 올라갑시다 할 때에 기뻐했다. 여호와의 백성이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가는 것은 올라가는 것은 여호와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여호와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통해 주시는 말씀, 율법에 이미 모세오경이라는 다섯 권의 책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자세히 많이 기록해 놔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만 해도 거기에 돼 있어요. 뭐 하나님께서 어려운 걸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의 요점인 십계명만 바로 묵상해도 하나님 경외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고 사는 것만 바로 실천해도 아마 하나님 앞에서는 100점이 될 텐데 그 100점에 미달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나 또 선지자들의 설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율법대로 살자, 율법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우리에게 임한다, 우리가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우리가 바로 살아야 되고 그래야 복을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선지자들의 글을 요약하면 심판과 회복에 대한 내용인데 율법에 비추어서 율법의 기준에 비추어서 바로 살지 못한 것을 책망하고 율법대로 살아야 하나님 앞에 복되다는 것을 강조하고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그것이 모일 때마다 듣는 말입니다. 율법을 모여서 계속 읽게 했고 제사장들이 율법을 설명하기도 하고 또 먼저 터득한 사람들이 율법을 또 뜻을 성경의 뜻을 좀 풀기도 하고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목사가 없으면 교인들 중에서 제일 오래되고 말씀에 좀 익숙한 자가 있으면 그가 나와서 설교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목사는 특별한 인물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성경 많이 연구하고 성경의 정통, 능통, 달통, 성경의 정통하서 이것이 성경의 뜻입니다. 아, 그렇지요.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소에 성경 읽어보니까 그 뜻이 맞네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목사는 하늘에서 내가 뭐 계룡산에서 몇 개월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성경이 밝아지고 그런 허탄한 소리를 하는 이단자들이나 그런 말을 하는 것이고 정통교회는 성경을 바로 깨닫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경 말씀에 정통, 능통, 달통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 말씀대로 믿고 살면 100점입니다. 그게 다 더 이상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습니다. 여호와의 집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예배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올리고 또 성경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복습하고 또 그걸 깨닫고 더 깨닫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새겨서 믿을 것을 믿고 행할 것을 결심해서 실천하는 것을 위해서 모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막과 성전은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신약교회를 상징했습니다. 그것이 신약성경이 밝히 증거하는 바입니다. 구약성경만 보면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신약의 빛 아래서 구약을 읽어야 된다. 구약을 해석할 때는 신약에 근거해서 해석해야 되고 신약성경을 이해할 때는 구약의 전체에 비추어서 구약의 예언 혹은 예표된 바를 참고하면서 읽어야 된다.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본문을 너무 이탈해서 영해하지 말고 너무 또 루터나 또 오리겐처럼 성경의 모든 구절에서 사중의미 찾아내려고 하거나 성경의 모든 구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발견한다고 무리하게 해석하지 말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서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 구약과 신약을 다 합치면 결국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어 있어요. 성막과 성전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것은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또한 두 번째는 신약 교회를 상징한다. 신약 성경이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말하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께서는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많이 변해서 솔로몬 성전은 이미 다 부서졌고 포로 귀환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다시 세웠지만은 그렇게 옛날 솔로몬 성전처럼 영광스러워 보이진 않고, 그리고 이제 헤롯 대왕 때에 헤롯이 다시 성전을 좀 개축한 것 같습니다. 그 같은 자리에 있는 성전이겠지만 그거를 더 아름답게 46년에 걸려서 성전을 지었다고 하니 꽤 그래도 성전이 잘 아름답게 지어졌겠지만, 그런데 같은 성전입니다. 성막이 성전 시대로, 성전이 이제 스룹바벨 솔로몬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 나중에 헤롯의 성전으로 돼 있는데 같은 성전인데 그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가르쳐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자기 몸을 가르쳐서 성전이라, 성전이 자기의 몸을 상징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막제도 히브리서 9장 이하에 보면은 성막제도를 설명하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대제사장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풀어나가며 조금만 설명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제사 제도를 공부하거나 10대 절기를 공부하거나 또 성막의 모든 제도, 뜰과 성소와 지성소의 모든 여섯 가지 기구들이나 그런 것을 우리가 공부하면 그 뜻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1차적인 뜻이다. 물론 거기에 부차적으로 교인들,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에 대한 의미도 부수적으로 있다고 보입니다. 예수님을 가르친다. 성전이 하나님의 집은 예수님을 가르쳤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예수님 믿는 우리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렇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믿는 이들,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자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 중생한 자들 속에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계신다 그랬어요.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해당 안 되겠지만은 그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얻기를 바랍니다. 구원 얻지 못하면 다 죄 가운데서 영원한 멸망, 그 두려운 지옥 형벌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멸망을 피할 수 없을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 것은 아주 중요한데, 이렇게 구원 얻는 자들 모두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 놀라운 일이죠. 구약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는 요엘서나 에스겔서의 예언이, 이사야서의 예언이 성취된 내용이죠.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으로 신자들 속에 모든 육체 가운데 부어지시겠다. 우리 가운데 계시겠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신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놀라운 특권을 가진 것이 신자들,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들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 우리의 몸이 성령님이 계시니, 그러니 성전이 맞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집이 성전인데, 거룩한 곳인데, 우리의 몸이, 이 누추하고 연약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 성전이 됐다. 와, 두렵고 황공하고 놀라운 일이구나. 성전이다. 성전은 여기에 모인 이것도 성전이지만 거룩한 곳이니까, 이것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이 집을 나가도 집에 가도 성전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집에 성전이 있습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전입니다. 한 가족이 모이면 가정 예배를 드리면 더욱 성전입니다. 여러 명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시시때때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기도하고 성경책을 오늘처럼 우리가 읽고 해석하며 듣습니다. 성경의 뜻은 이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뜻이 있다고 봅니다. 명확한 것은 명확하게, 불명확한 것은 이런저런 아마 견해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뭐 그렇게 성경을 우리가 읽고 해석하고 성경의 근거에서 몇 마디 권면하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우리는 그러므로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더 힘써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쳤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우리가 잘 아는 요절이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는 것을 피하는 자들, 또 정통적인 교회 예배 방식인 모여서 찬송을 경건하게 부르고 자기 흥을 돋우는 찬송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하나님께 진실하게 올리고 그리고 성경책을 읽고 그것을 해석해서 성경의 뜻을 모두에게 가르치고 깨우쳐주는 에스라 시대의 에스라가 성경을 미리 연구하고 깨달아서 이거를 모든 우리의 형제들, 우리 백성들에게 내가 가르쳐보리라 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자 그것을 전통적으로 지켜오듯이 힘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패해서 요즘에는 이상해서 교회들이 찬송만 부르고 끝나는 교회도 있고 설교가 별로 없고 설교라도 대충 하는 데도 있고, 물론 설교를 너무 지루하게 길게 하는 것도 꼭 잘하는 것은 아니, 우리 헌법책에 보면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교인들이 너무 지루하게 힘들지 않게 모든 것을 조절할 것은 목사와 당회의 지혜에 관한 문제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적절하게 잘 조절해서 하는 것이 좋고 너무 그렇게 지혜 없이 하는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이지만은 모든 것을 적당하게, 예배의 순서를 적당하게 잘 조절해서 힘들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피하는, 그걸 고치고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옛것 중에서 좋은 것은 잘 지키.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의 재림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더욱 힘써서 모이고 모여서 예배를 잘 드리고 찬송가도 잘 부르고 기도를 올리고 또 말씀을 강론하고 또 증거하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 속에서 교훈을 우리가 또 기억하고 해야 돼.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그 일을 실천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이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잘 모였죠. 모여서 말씀도 잘 배우고 열심히 배우고 가르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아 그렇구나, 성경에 대한 깨달음이.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면 우리가 성경 말씀의 지식이 많이 생기는 것이 정상입니다. 누구는 성경 공부 따로 하고 뭐 하고 그러는데 그거 아닙니다. 모임 자체가 성경을 우리가 열심히 모여서 공예배 열심히 드리면 그 속에서 자연히 양육이 되는 것입니다. 양육은 따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따로 해도 좋지만은 모든 사람들 어떻게 다 양육하겠습니까? 모이는 주일 오전 예배가 제일 좋은 양육의 시간입니다. 말씀을 잘 강론하고 또 오후에도 힘써 모이면 더 좋고, 수요일 날, 금요일 날 모이고 새벽에 다 부족하지만은 그것이 충실히 잘 참석하는 그들이 나중에 교회의 귀한 기둥들이 될 인재들입니다. 말씀으로 잘 양성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신학교와 같은 성경학교와 같은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6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고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지 사랑이 넘쳐서 그들이 자기의 소유를 다 공동 소유처럼 생각해서 어려운 교인들을 돌아보는 그런 정도였다. 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실천한 그런 내용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창조자와 섭리자이신 여호와를 기뻐하며 여호와 여호와 영원 자존하신 영원 전부터 온 세상에 있기 전부터 영원히 스스로 계신 그분께서 맨 처음에 천지만물을 만들어서 이 존재의 세계가 시작된 그 놀라운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의 말씀 듣기를 좋아하며 또 성령님을 따라 행함으로 거룩과 기쁨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다른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 믿는 이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로 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라 영적으로 자라서 거룩함을 이루는 성화를 이루는 성화의 시작은 중생이지만은 중생 가지고는 어린아이니까 우리가 자라서 성화를 온전히 이루는 온전케 되는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로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성경을 깨닫게도 하시고 실패할 때마다 우리를 격려해서 일어나라고 하시고 힘을 북돋아 주기도 하시고 그래서 온전케 되는 거룩과 기쁨의 열매 복이죠. 구원 얻은 사람이 제일 좋은 것이 기쁜 건데 슬픈 건 안 좋은 거잖아요. 기쁨은 행복한 자들이 기뻐하지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기쁘게 사는 것처럼 복된 것이 없는데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기쁨이 없어요. 항상 우울하고 슬프고 그래요. 그러나 행복한 사람은 기쁠 수 있는데 우리에게 다 기쁨이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성령님이 도우셔서 성령님의 열매가 사랑과 기쁨과 그렇게 나오잖아요. 기쁨이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성령님이 도우셔서 우리에게 힘내 힘내 끝까지 끝 갖고 코가 빠지면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 이 험한 세상을 기쁘게 살아.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잖아. 힘내 힘내.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사랑하는 남편이 가버리면은 그러면 슬퍼하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가셔서 슬프지만은 다시 힘을 내서 기뻐해야 되고 사람이 식구가 아파서 매일 아픈 가운데 힘들게 생활하면 그러면 항상 슬퍼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힘도 들지만은 또 힘을 내가지고 기뻐하고 기쁘게 살아요. 그것이 성령님이 도우시는 거룩과 기쁨의 열매입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다른 교우들과 함께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함께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립시다. 예배 시간입니다. 공예배입니다. 공적인 우리가 다 시간 정한 예배 시간이니까 다 모이시오.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모이시오.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공예배 때 기본적으로 잘 모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구원 얻은 백성이라고 보기가 어려울 것이에요. 구원 얻은 백성이라면 열심히 모여야 되겠습니다. 어떤 때는 물론 교회가 천태만상이고 목사님들도 천태만상같이 모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은 믿고 예수님은 잘 믿으려고 하는데 교회는 참 마음에 안 든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 교회가 지상교회는 온전하지를 못해요. 다 여기저기 다녀봐도 그만그만하고 별별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도 우리가 12신조 정도 해서 이렇게 가야 바른 길입니다고 표방하는 교회는 드물어요. 드물어요. 오늘 시대는 배교와 타협과 혼돈의 시대입니다. 바른 교회를 찾는 것이 드물어요. 그러니까 바른 교회를 지향하고 바른 교회로 가야 되고 다른 교회를 우리가 거기에 소속해서 그저 다 부족함이 없지는 않아도 그게 충실해 보려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배당에 함께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 기쁜 일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은 기쁜 일입니다. 2절 보십시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전례 본문에 그러니까 그냥 증거, 옛날 영어 성경도 그런지 증거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그러니까 율법을 증거라고도 표현하는데, 율법에 교훈돼 있는 증거라는 뜻 같은데, 이스라엘의 증거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이는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셨음이니 왜 올라가느냐. 이는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셨음이니 곧 다윗 집의 보좌로다. 거기에는 다윗 집의 보좌가 있다.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 성은 복된 성입니다. 성도들의 발은 그 성문 안에 선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다 예루살렘 성으로 왔다는 거죠. 다윗은 예루살렘 성이 조밀한 성읍, 즉 집들이 밀집해 있는 성같이 건설되었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본래 여부수 사람들이 살던 곳인데 다윗이 그곳을 점령하여 다윗 성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성은 본래 남북의 길이가 약 400m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성이었고, 확장된 후에도 동서나 남북의 길이가 1km 정도의 작은 성이었습니다. 1km면 1000m니까 그렇게 과히 긴 거리는 아니거든요.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큰 성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들은 율법의 증거대로 그 성으로 올라갔습니다.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모여 올라갑니다. 거기에 다윗의 왕궁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을 판단하는 보좌도 있었습니다. 왕을 만나기 위해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이 있는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종교적, 정치적, 행정적 중심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 성 중심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6절을 보십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혹은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은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평강이라고 번역해 평안 같은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붕우는 친구들이죠. 친구들, 내 형제와 친구들을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다윗은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여호와의 집이 있는 곳이면 거기에는 여호와의 법궤가 있고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가 있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찬양과 기도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은 이스라엘 왕 다윗의 보좌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여호와의 집의 평안과 다윗 왕의 가문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며, 그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평안이 될 것입니다. 다윗은 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은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사랑하는 자들은 여호와의 집을 사랑하고 여호와의 언약의 법궤를 사랑하는 자들이며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여호와께서는 그를 경외하고 사랑하며 그가 명한 법도와 규례를 지키고자 하는 자들에게 형통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또다시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평안이 있어야 하고 그의 왕궁에 형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또 내가 내 형제와 친구들을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평안해야 다윗의 왕가와 신하들의 삶과 온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평안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이 속한 교회와 사회의 평안과 형통에 적용될 것입니다. 교회에 1차적으로 적용되지만은 그러나 부수적으로 사회에도 적용된다고 보입니다. 우리의 교회와 사회가 평안하여 하며 형통할 때 우리의 삶이 개개인의 삶이 평안하고 형통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교회의 공적 예배일인 주일마다 평안히 예배당에 올라와 여호와께 합당한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또 성경을 읽고 성경 교훈을 사모하고 듣고 받고 그 말씀대로 믿고 살아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평안해야 되고 예배당에 올라갈 예배당 좋은 우리 교회 그러면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 그러면 기뻐서 올라가야 좋은 교회가 있어야 되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사회도 평안해야 되죠. 뭐 우리가 전에 팬데믹처럼 코비드19처럼 우리가 그렇게 어떤 때는 집회도 잘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될 것이고 이 사회가 공산주의 사회가 돼서 예, 제가 우리 옛날 홈페이지에다가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미국에서 예, 그 연설하면서 한 것을 누가 이렇게 인터넷에 올려놨어 보니까 바로 잘했네. 공산주의는 암이다 그러면서 와 이승만 대통령하고 비교해서 글을 올려놨길래 그걸 갖다가 저도 옮겨서 실어놨어요. 그래요. 이 세계는 지금 이념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결국 두 이념의 그런 갈등이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념이고 다른 하나는 그렇지 않은, 그건 옳지 않다고 하는 자유민주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이념, 또 자유시장 경제의 기본적인 틀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이념, 그 한쪽의 이념과 다른 한 공산주의와의 그런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것을 몇십 년 전에 이승만 대통령은 그것을 일찍이 그 혼란한 시대에 우리나라의 기초를 초석을 놓아야 되는 그런 복잡한 때에 그때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틀이라는 것을 분명히 표방하는 공산주의는 아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혼란했습니까? 해방 이후에. 예. 예. 우리 좌파 우파가 얼마나 싸움이 있었습니까?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서로 죽이고 죽고 하는 예.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틀을 헌법적인 틀을 잡는다는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지금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사회가 혼란한 것입니다. 온 세계도 여전히 혼란합니다. 예. 러시아와 중국이 합작하고 또 이란도 사실은 은근히 서로 손을 잡으면서 예. 한쪽에 그런 세력이 여전히 있고 그렇지 않은 그런 길로 가면 안 된다고 예. 생각하는 그런 입장이 있는데 예, 트럼프 씨가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운 제가 미국에 볼 때 미운 점도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예, 그가 이념적인 면에서는 바르게 표방하고 있다는 점이 온 세계에서 놀랍더라고요. 지금 이 공산주의는 암이다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공산주의 이념을 받으면 결코 안 된다. 그럼 결국은 독재로 가든지 나라가 다 경제가 망하든지 된다. 그렇게 돼 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소련이 구소련이 공산주의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몇십 년을 그들이 실험적으로 오다가 다 망하지 않았습니까? 경제가 망했으니까 오늘날 이런 지경이 되죠. 중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중국도 어중간하게 다 망하니까 결국은 지금 자본주의인지 공산주의인지 알 수 없게 짬뽕이 돼가지고, 그러나 일당 독재 공산주의 자본주의 섞여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밑바탕에는 여전히 공산주의 이념이 공산당 일당 독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도 중국도 그런 이념 전쟁이 아직도, 내가 쓸데없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사회가 평안해야, 그래야 교회도 평안하지, 우리나라가 공산화되버리면 그 다음에 즉시 오는 것은 기독교 지도자들 아마 수십만 명 정도 숙청해버리고 장악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되면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공산주의를 가장 극렬히 반대하는 것이 기독교니까. 기독교는 공산주의는 악마적인 사상이라고 우리는, 왜냐하면 공산주의 혁명이 이 인류 역사에서 1억 명가량을 결국 다 죽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굶겨 죽이든 숙청을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1억 명이 죽었다는 것이 통계입니다. 그건 악마적인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공산주의를 가장 반대하는 것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이 정권을 장악하면 제일 먼저 숙청 대상은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 지도자들, 극렬주의자라고 말하는 그런 기독교인들 먼저 숙청해야 자기네들이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버리겠지만은 이 나라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은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 성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만복의 근원이신 여호와께서는 그를 경외하고 사랑하며 그가 명한 법도와 규례를 지키고자 하는 자들에게 형통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속한 교회의 형통에 적용되고 또 우리의 사회의 형통에 적용되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야 이 사회가 평안해야 우리가 주일마다 평안히 올라와 예배도 드리고 또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또 말씀을 전하고 듣고 그렇게 그 말씀을 믿고 실천하여 복을 얻을 것입니다. 구절을 보십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혹은 집 때문에, 집을 위하여 혹은 집 때문에 내가 네 복을, 네 복, 예루살렘의 복 말입니다. 네 복을 구하리로다. 예루살렘 성이 평안해야 여호와의 집도 평안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예배와 찬송과 기도도 잘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와 사회가 평안해야 교인들의 삶도 평안할 것입니다. 그것은 교인들이 주일마다 예배당에 모여 여호와께 합당한 예배와 찬송과 기도를 올리며 성경 교훈을 받고 그 말씀대로 믿고 살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사회가 평안해야 교인들이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고 교인들의 믿음과 순종의 삶을 바르게 할 때 하나님의 복과 평안이 그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29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잡혀가게 한 것이 바벨론 나라 아닙니까? 이방 나라에 살고 있는데 그 나라의 성읍이 평안하기를 힘쓰라고 했어요.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도 우리가 기억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은 특히 위정자들, 나라의 통치자들, 국가의 통치자들, 또 사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돼 있어요, 성경이. 왜 기도하느냐? 그래야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한다. 이게 신앙생활 잘한다는 말이죠. 사회가 평안해야 교회도 평안합니다. 우리 개개인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가 공산화되면 우리는 교회도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회가 때때로 이거는 세속사회이긴 하지만은 믿음 없는 사회이긴 하지만은 사회가 바로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122편의 교훈을 정리해보면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집을 사랑해야 했습니다. 성막과 성전과 법궤를 모신 장막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을 예표하고 상징했고 또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과 신약교회를 예표하고 상징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집을 사랑하고 늘 올라가서 예배드리듯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진심으로 사랑해야 하고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이 되어 오시고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참혹한 피 흘리시는 죽음, 수치스러운 저주의 죽음을 죽으시고 속량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신 주님, 우리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에게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영광을 돌려야 하고 그 첫째고, 또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고 우리 가운데는 성령님이 영원히 내주하시는 큰 복과 특권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자들은 주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어떤 때는 미운 짓을 해도 사랑해야 합니다. 주께서 피 흘려 사신 자들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 사랑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집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사랑하며 축복해야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사랑하라.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교회 때문에 교회의 평안을 생각해서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더욱 축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교회의 평안을 위해 또 사회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하고 또 국가의 통치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우리 국회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100명 이상이 아마 되지 싶은데 많이 있다고 내가 들었는데, 또 대통령도 어느 강남에 있는 어느 교회에 뭐 출석하고 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러나 정말 믿음의 지식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바르게 잘 하고 있는지, 모두들이 통치자들이 국회의원들이 모든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바르게 잘 함으로 사회가 평안함으로 교회가 평안하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야 된다. 그렇게 본문은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여호와의 집을 사랑하듯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며 또 주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나아가서 우리나라와 우리 사회까지도 주님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며 축복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